18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부터 18절까지 여러분 일어나셔서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14절 먼저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함께 읽겠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네, 우리 통역을 좀 해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14절부터 18절까지 여러분 모르는 단어가 혹시 있으십니까? 모르는 단어가 독생자, 뭐 은혜, 율법, 모세, 모르는 단어가 우리 교회를 다니면은 거의 없죠, 그죠? 다 아는 단어인데, 근데 여러분 이거 무슨 내용인지 혹시 오늘 읽으셨는데 머릿속에 남아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내용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말씀을 전하는 저도 수십 번, 수백 번 이 말씀만 오늘 전하기 위해서 여러 번 읽는데도 참 잘 이 말씀만 가지고는 이 문맥만 가지고는 잘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왜 그러나 보니까 여기 우리 모르는 단 하나도 없는데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어떤 것을 요한이 이야기하는지 우리가 잘 모르겠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유가 요한은 어떤 배경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구약을 배경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조금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왜 배경이 중요하냐면은 저와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이 올 봄부터 교회를 다니신 분들은 우리 교회가 운동회를 했어요. 봄에 운동회를 했는데 그 운동회 이야기를 제가 하면은 운동회를 경험하신 분들은 아, 그 운동회 그때 이런 거 했었고 뭐 상이 뭐 주어지고 어떤 운동을 했었다 다 알지만은 이번 여름에 새로 오신 분들은 제가 운동회 이야기를 아무리 이야기해도 이분들은 머릿속에 없어요. 그냥 어린 시절 초등학교 다닐 때 운동회 그 정도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배경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똑같은 어떤 글을 읽어가는데도 그 가운데 숨겨진 의미를 우리가 배경을 알아야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요한복음이 그 배경을 가지고 썼기 때문에 그 배경을 이해하지 못하면은 요한복음이 무슨 말을 하는지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14절이 이렇게 나오네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했다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요. 여러분 읽어보시면 처음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요한복음에서 처음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여기 나오는데 뭐가 있냐면은 우리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1장 1절부터 읽어보시면 우리란 말이 등장하지 않다가 여기서 뜬금없이 우리가 등장을 해요. 이거는 요한이 사도 요한이 편지를 보내는 것인데 성경을 썼는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누구입니까? 요한이 혼자 썼거든요. 혼자 쓴 편지인데 성경인데 여기 우리가 누구입니까? 네. 예전에 우리 템파간 우리가 있죠, 그죠? 김우리 그 우리입니까? 네. 그 우리를 아는 사람들은 또 이게 들으면 웃어요. 근데 우리 이번에 새로 오신 형제들은 우리를 모르니까 뭐야 이러고 말죠. 그래서 배경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12절 1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네요. 12절 13절 여기서 우리가 나왔는데 1장 12절 13절 보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여기 보면 공통적인 거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 그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됩니다. 그리고 똑같은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죠. 사람에게서 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난 자들. 12, 13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이 자녀들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죠. 여기서 말하는 우리라는 것은 요한을 비롯한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로 오심을 믿고 그분을 믿고 그분의 십자가를 믿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저와 여러분이 이때 요한이 쓰는 현장이 없었지만은 이 우리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우리의 뜻과 의지, 노력, 열정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그 이름을 믿는 자들, 요한을 비롯한 그 모든 자들을 다 우리라고 합니다. 거기에 저와 여러분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아멘. 아멘. 네.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자들이 바로 그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14절에 보니까 우리 가운데 그 말씀, 여러분 이제 말씀이라는 것이 우리가 요한복음 우리 첫 시간, 그리고 둘째 시간에 계속 살펴보았습니다. 정리를 하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크리스마스 때 예수님 오신 것을 기념하죠. 그죠? 성육신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저와 여러분 가운데 거하셨는데 그 가운데 영광이 이렇게 보면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그 영광에 충만하더라. 그러니 영광을 받는데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영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갑자기 요한이 뜬금없이 영광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죠? 우리는 이 배경을 모르기 때문에. 자, 그런데 요한이 이것을 어떤 힌트를 가지고 썼어요. 자, 여기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한테 거한다. 우리는 이것을 이 한글 성경으로는 상상을 해도 죽었다 깨어나도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원어적 의미에 보면은 여러 가지 단어가 있는데 요한이 이 거한다는 말을 원어적 의미로는 텐트를 짓는다는 말을 쓰고 있어요. 텐트를 짓는다. 장막을 짓는다. 이해가십니까? 육신이 돼 우리한테 거한다 하는데 그 거하신다는 말을 텐트를 짓는다? 장막을 짓는다. 그러한 말이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자신이 보여주는 대로 성막을 지으라고 하거든요. 성막을 짓습니다. 그리고 그 성막을 짓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성막 가운데 영광으로 거하게 됩니다. 이 성막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한다는 임재의 상징이었고 아울러 그 성막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부어지는 곳이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5절 제가 준비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우리가 언제 시간이 되면 이제 성막을 가지고 성막 시리즈를 한번 할 건데요. 여기서 나오는 회막이란 말과 성막이란 말은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회막, 성막, 증거막이라는 이 세 단어를 가지고 똑같은 것을 쓰는데 회막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만난다, 미팅한다는 의미에서 그것을 회막이라고 부르고요. 그런데 거기에 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 때문에 성막이라고도 부르고요. 거기에 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구원하신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증거막이라고 하죠. 오늘 보면 여기 보면은 하나님이 그 막을 회막이라고 부르고 또 성막이라고 부르죠. 하나님이 그 백성들과 함께 계시다라는 말을 하시면서 그리고 거기에 영광이 가득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더라. 이 성막이란 것은 하나님의 임재, 그 회막,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모형이었다는 것입니다. 모형. 진짜 참 성막, 참 성전.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리라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사람들이 의아니 벙벙하죠. 아니 46년 동안 지금 짓고 있는 것을 네가 어떻게 3일 만에 짓는단 말이냐. 제자들도 깨닫지 못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야 비로소 제자들이 예수님의 자신의 몸인 것을 제자들이 깨닫게 돼요. 자, 예표하고 있던 이 성막에도 영광이 가득했지만은 이제 진짜 성막이신 진짜 성전이신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 안에 영광이 가득 삶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이제 손으로 지은 그 보이는 그런 이렇게 건물이 아니라 참 성전의 실체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데 그 예수님이 우리의 진짜 성전이시고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여기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은 14절 우리 요한복음 1장 14절로 다시 돌아가면은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구약의 성막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는데 여기에 말씀이 육신이네요. 우리 가운데 전을 짓고 막을 짓고 거하시 예수님이 거하신 거예요. 바로 성전이 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영광을 보니까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바로 이 말은 구약시대에 임했던 그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님의 영광하고 똑같다는 말입니다. 요한이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요한복음을 받는 유대인 수신자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던 하나님의 지식이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이 생명이죠. 그죠? 그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셨던 예수님이셨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바로 이 14절의 말이 1장 1절에 나오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내용하고 문맥상 똑같다는 말입니다. 마치 말씀과 하나님이 구별되지만은 그 말씀이 하나님이셨던 것처럼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은 구별할 수 있지만은 본질상 똑같다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14절에 와서는 그 구약에 임재했던 그 여호와의 영광이 신약의 그 아들의 영광하고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또 결론은 무엇이냐면은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 거 속으시면 안 됩니다. 어떤 길들이 하나님께 가는 길이 많은데 그 중에 예수님은 그 중에 하나 아닌가 천만해요.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면 연구하고 성경을 깊이 묵상해가면 묵상해 갈수록 그 말이 얼마나 어불성설인지 왜 하나님은 예수님 외에 그 어떤 것으로도 계시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하나님 자체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외에 다른 어떤 곳에서 거기도 구원이 있지 않느냐. 틀린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라하고 우리 기독교에 믿는 하나님하고 다릅니다. 그들이 구약 성경 비슷한 걸 갖고 있다 해가지고 그 알라가 우리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예수님으로만 계시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혈통이나 육정이나 우리의 뜻으로 그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고 요한복음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바로 계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보고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 영광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그 영광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이야기를 하죠. 충만하다는 말은 물이 막 이렇게 꽉 차 있으면 흘러 넘치듯이 이번에 태풍이 왔잖아요. 그죠? 물이 채워지면 그것이 막 흘러 넘치듯이 그렇게 넘쳐간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이 본문 14절의 말씀이 17절에 반복이 되어 있네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설명하는 것입니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 앞에 영광에 그 영광, 은혜와 진리가 가득한 영광이라고 했는데 갑자기 또 요한이 율법을 등장을 시킵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마치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를 대비하고 있죠. 여러분 힌트 아시겠습니까? 앞에 그 성막을 이야기할 때 그 구약의 모형인 성막이 아니라 참 성전이신 예수님이 오셨듯이 이제 구약의 율법과 모세가 계시하던 것이 아니라 진짜가 오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이거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모세의 율법도 하나님의 속성 때문에 주신 거예요. 율법에는 구약의 말씀에도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을 다 담아서 하나님은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구약의 사람들도 죄 없는 상태에서 그 율법을 정확하게 다 지키면은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근데 로마서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있어요. 그렇게 가능합니까? 안 됩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도 못한다. 그런 선포된 말씀이 있고요. 또 우리는 죄 중에 이미 우리는 어머니의 뱃속에 나올 때부터 우리는 죄인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우리는 결단코 그 율법을 지킴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없어요. 그런데 왜곡된 세상에서는 그 율법을 어떻게 이용했냐면요. 구약의 모든 인물들이 그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의를 증명하려고 했어요. 여러분 교회에도 이런 분들 계시죠? 예, 내가 조금 더 다른 사람보다 나으면은 그 나은 것 때문에 이렇게 막 판단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다른 사람이 아니고 저죠, 저. 예,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속에서 내가 다른 거는 못하지만 이거는 잘해. 예, 물론 장점입니다. 근데 그 장점이 여러분 그것이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된다면은 그것은 저주입니다, 저주. 예. 하나님께로 이끌어가는 은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저주와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율법은 하나님의 속성을 담아주셔서 예수님 정리해 주신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율법을 통해서 자기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가 어떻게 훌륭한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을 읽고 나가보시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그 율법학자들이,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자꾸만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을 공격해요. 율법을 가지고. 자기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게 바로 그것입니다. 범죄한 인간들은 자신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속성이 담겨있는 율법마저도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수단으로 만들어버렸죠. 그렇기 때문에 율법으로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진짜 진정한 은혜 위에 은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이 사람에게 뭔가를 해야 돼. 이걸 해야지 천국까지. 이런 두잉을 요구하잖아요. 그럼 은혜는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 존재를 우리 지금 말씀을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의 존재를 빙을 바꾸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하신 것이죠. 두잉 하신 것입니다. 율법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것을 해야 돼. 이 두잉을 요구하지만은 은혜는 우리의 존재를 바꾸셔서 그 바꾸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죠. 그리고 그 은혜 아래에 있는 자들은 그 은혜에 걸맞는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 우리 인간의 편에서는 거저 받는 선물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은혜를 받는데 여러분의 어떤 행위나 노력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거저 받는 것이죠. 값없이 받았습니다. 선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보니까 그 은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전부를 주셨던 자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서 달았던 자신의 생명을 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 편에서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편에서는 값없지만은 하나님은 전부를 주신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것이 은혜인 것이고 하나님의 진짜 은혜가 무엇이냐면은 바로 성육신하신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자신의 백성을 절대 절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성육신하신 예수님과 그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주신 십자가에서 그 은혜가 드러난 것입니다. 아멘.
아멘. 네.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은혜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진리는 또 무엇일까요? 진리.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14장 6절을 한번 읽어봐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 사람이 스스로 구원의 길을 찾아갈 수 있습니까? 성경은 없다는 것입니다. 찾을 수도 없고 찾을 수 없기 때문에 그 길을 걸을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혹이 뭐 이거는 성경적이지 않지만 혹시 찾는다 할지라도 죄인된 우리들은 결단코 그 길을 걸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한 것은 뭐냐면은 그 구원, 그 생명 그 자체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데 바로 우리에게 길을 내고 오시는 것이죠. 생명에 이르게 하시는 그 길이 생명도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이신데 그 생명이 우리에게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이 생명이신데 결국 또 그분이 우리 저와 여러분에게는 길이 되신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어주는 그 길이 된 것입니다. 그분이 생명이시고 그분이 길이십니다. 유일한 길이시죠. 이 유일한 길이신 것을 믿는 것, 인정하는 것, 그것을 바로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기서 하신 말씀처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바로 예수님이고 그 하나님의 생명에 가는 길도 바로 예수님이고 그것을 믿는 것도 진리도 바로 예수님이다 하는 것이죠. 이 진리가 저와 여러분을 구원으로, 이 진리를 믿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으로, 영생으로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광에는 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면서 제가 이러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 사람들은 얼마나 그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의를 증명하려고 노력하였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자기들이 성전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은 결단코 망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특별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들에게는 율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법이 있기 때문에 자신들은 특별한 백성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에게는 그 모세가 있었기 때문에 모세와 같은 지도자가 일어나서 반드시 자기 민족들만 구원하리라는 그러한 자기의에 빠져 있었죠. 예. 자기를 증명하려고, 자기의 선행을 증명해서 내가 너보다 나은 것을 증명해서 나는 하나님께 간다, 그것을 증명하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에게도 제가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합니까? 사실 이민까지 와가지고 여러분 노력하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모국어가 참 부러워요. 저렇게 마리아처럼 이렇게 쇼. 예. 영어 아닙니다. 이거 영어 아닌데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예, 굉장히. 근데 우리 이민 1세대들은 정말 언어도 안 되는데 거기서 무지하게 노력하고요. 직장에서 인정받기 위해서, 아니죠, 우리 가족들 먹어 살리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합니까? 우리 자녀들 알아야 됩니다. 예, 정말 한국 사람들 영어하기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우리 자녀들 먹여 살리기 위해서 안 되는 영어 억지로 해가면서 그렇게 키웠습니다. 지금 저도 저희 아들 그렇게 키우고 있고요. 네. 그리고 우리 아빠들, 우리 자녀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무진장 노력합니다. 예, 표현하지 않지만은 무진장 노력합니다. 그게 서툴러서 그렇죠. 아내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무진장 노력하죠. 엄마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인정 욕구가 있잖아요. 그죠? 인정받기 위해서 무진장 노력하고, 자녀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우리의 관계 안에서 인정받기 위해서, 회사에서 인정받기 위해서, 직장에서 인정받기 위해서, 학교에서 인정받기 위해서 무진장 노력합니다. 근데 그게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이 인간 관계 가운데서 이렇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구원이라는 그런 하나님의 스케일로 갔을 때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노력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떨 때는 정말 때로는 이런 때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이번에 폭풍이 풍랑이 지나듯이 우리 인생 가운데 풍랑을 만날 때 여러분 하나님 꼭 붙들지 않습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임재를 한번 보여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이 손을 놓지 말아 주시옵소서. 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발 우리 아이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 앞길 제발 열어주세요. 하나님 저 아이 구원받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사람 구원받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마치 내가 이것을 놓으면은 구원을 잃어버릴까봐 마치 이렇게 아둥바둥 노력합니다. 그것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열매로 나타나야 되는데, 그런데 이 말씀이 하는 것 이것입니다. 온전하지 못하다는 것이죠. 그것으로는 충분하다는 말, 충분하지 못하는 말이 아니라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의 의지, 노력, 여러분의 혈통, 성품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가고 거기에 나머지를 예수님이 채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불가능한, 전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땅의 관계 안에서도 여러분이 불가능하듯이 우리 그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스케일에서는 저와 여러분이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구원은 우리가 우리의 한계가 있는 이 노력, 발 동동 구르면서 하나님 제발 이분만은 살려주세요. 이것으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죠. 바꾸어 말하면은 내가 이번에는 해야지, 안 해야지 하는 그러한 결단과 의지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이번에도 실패하고 넘어지지만은 이런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실패가 없으신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흘러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이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나된 것,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백성된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물론 우리가 이게 유기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면 그 하나님에 대해서 갈급함, 갈증, 목마름, 부뜸이 있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이것을 가능케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혈통이나 육정이나 의지로 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값없이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열심히 여러분의 열심, 노력, 결단 그것이 우리를 천국으로 구원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도 실패하고 나약한 넘어지는 저와 여러분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그 은혜가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천국으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바로 하나님의 예배하신 은혜가 예수님이고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가운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혹시 지금 이 자리에도 이렇게 나를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 이렇게 이런 환경 가운데 있으신 분도 계십니까? 그때마다 여러분 결단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결단이 여러분을 완전히 일으켜 세우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죠? 바로 그 실패 가운데서도 우리를 다시 등 두드리고 무릎에 힘을 주시면서 일어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 은혜는 바로 예수님 안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주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많은 실패에도 부딪히고 때로는 삶이 너무나도 버겁기도 하고요. 때로는 참 결단하고 나가는데도 잘 풀리지 않을 때 그리고 나 자신이 연약해질 때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하는 그런 한계에 부닥칠 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은 저희에게는 정말 소망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를 다시 일어서게 하는 것은 나의 결단, 나의 노력, 그것 가지고는 안 됩니다. 다시 일어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음을 저희들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일부 예배 나와서 우리 찬양하는, 우리 사랑하는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하나님 삶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날마다 날마다 부어주시고 그 영광 안에 가득 찬 은혜와 진리로서 저희들을 날마다 날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반주자님이 이렇게 한 분이 안 계셔서 없으신데 우리 찬송 내게 있는 향유옥합 찬양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고 제가 기도하고 축도로 일부 예배 마치겠습니다. 예, 내게 있는 향유옥합 우리 띄워주시면은 누가 피아노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나요? 숨기고 우리 예. 이거는 그냥 자기 노력을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안 해도. 자, 내게 있는 향유옥합 한번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귀하게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그 은혜에 감사해서 저희들 적은 것이지만은 하나님께 전부를 드리듯이 드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혹시 이 땅 가운데서 삶이 너무 힘들고 궁핍하여서 마음은 있는데 드리지 못하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의 그 마음을 오르만져 주시고, 하나님 정말 이 땅에서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 쫄아있는 삶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넉넉히 이겨내며 다시 한번 일어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 가운데 그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비록 궁핍에 처하고 우리가 때로는 병이 들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이 꽉 막힌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때마다 우리를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서 일어설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삶을 결단하고 그 은혜밖에 없습니다. 그 은혜를 간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옵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간구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일부 예배 심플하게 반주도 없이 했는데요. 한가위 행사가 오는 토요일 날 6시에 교회에서 있습니다. 준비하는 시간이 아마 점심낮을부터 지나서 같이 떡도 만들고 같이 즐겁게 하는데 우리 청년부가 재미있는 행사도 많이 준비하니 함께 동참하셔서 기쁘고 복된 한가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추석입니다. 한가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국에서 이번에 그 9월 2일 날 수술 받은 우리 자매님 계시고요. 계속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수술은 참 잘 되었습니다. 수술은 참 잘 되었고 9월 8일 날 이제 결과를 보고 그 뒤에 어떻게 치료를 다시 할지 결정한다고 합니다. 우리 기억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일부 예배 소식 전해드렸습니다.